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입니다. 감사하지만. 네, 제 취미가 무엇인지 한번 추측해 보시죠. 먹는 거요? 예?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책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으시다면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제가 서점에 가는 것, 그리고 책을 사는 것, 그리고 책을 읽는 것, 이게 제 취미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네,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서점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하는 게 있었어요. 매달 한 번씩은 서점에 가서 제가 사고 싶은 책을 두 권을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매달 그렇게 했는데 그 기억이 저에게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서점에 가는 게 굉장히 아직까지도 좋은데 미국에 와서는 아직까지 서점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갈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된 책을 제가 아주 속독으로 읽은 나를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에 있을 때는 서점에 굉장히 자주 갔습니다. 요즘에는 각 대형 서적 출판사들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중고 서적 책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책을 살 수도 있고 그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자주 갑니다. 또 제가 2014년에 혼자 한 두 달 동안 유럽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랜드마크도 많이 가긴 했지만 유럽에 있는 책방들을 몇 군데를 이렇게 가봤었습니다. 근데 몇 나라의 서점들을 가보니까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가 보이냐면 아, 이 나라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책방에 딱 들어서면 제일 많이 보이는 책들 이 그렇습니다. 유럽에 가니까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에는 대부분 소설책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서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카테고리가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하나는 슬프지만 참고서입니다. 네, 책방에 가면 제일 먼저 아주 잘 보이는 것이 유치원부터 대학생 심지어는 공무원 시험까지 다 볼 수 있는 참고서들이 한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종류와 가짓수들을 보면 너무 어마어마해서 정말 엄두가 안 납니다. 저는 이제는 거기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카테고리. 무엇일까요? 네, 종교면 좋겠지만 종교가 아니라 자기개발서입니다. 네, 이 자기개발서란 다른 말로 하면 성공에 관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원론적인 책에서부터 성공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미국에 홀로 어릴 적 유학을 떠나서 밥을 굶어가면서 밤낮으로 공부해서 하버드에 합격해서 졸업했다. 혹은 가라지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이런 책들. 심지어는 두세 가정에서 시작해서 수만 명의 성도들을 둔 초대형 교회가 되었다. 라는 성공 신화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루면 누구든지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문용어로 하면 이것을 만사형통, 사자성어죠. 만사형통이라고 합니다. 만 가지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통하는 것, 그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일이 진행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의 주제는 요셉의 성공입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한결같이 successful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뜻을 더 많이 담아서 말하자면 요셉의 인생은 굉장히 successful한 인생이었다.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 그리고 형통한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요셉의 현 상황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공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상은 그닥 성공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처참하게 무너지고 짓밟힌 인생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서는 아마도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대부분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 아시죠? 형제들에게 무참히 버림받은 동생이었고 그리고 단지 버림만 받은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요셉을 그 동생을 직접 팔아 넘겼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들 고상한 용어로 쓰여 있으니까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팔려갔구나 정도만 생각했는데 제가 쉽게 요즘 말로 풀어드리면은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말입니다.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렸다가 다시 보디발에게 팔렸다 이런 팔린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여러 번 팔려다녔을 것 같습니다. 물건처럼 노예시장에서 이리저리 팔려다닌 인생인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여러분 남자라서 몸종으로 팔렸거니 쉽겠지만 조금 더 제가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는 타국의 소녀가 인신매매범들에게 붙잡혀서 서울 한복판에 팔려와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보고 성공한 인생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처지의 요셉을 보면서 성경은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일시적인 사건이나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지금 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그리고 비참한 일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지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관점 그리고 세상적 관점에서는 실패한 듯해도 요셉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면 성공과 실패를 어떤 한 가지 사건이나 아니면 잠깐 지나는 그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판단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유스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붙으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떨어지면 실패했다 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스 사역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진 부모님들이나 특히 그 아이들을 만나면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재수라도 하면 사람들이 다 재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네. 재수라도 하면 본인 스스로도 뭔가 죄를 지은 것처럼 교회에서도 슬슬슬 숨어서 다닙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다닙니다. 제 직접 제 제자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잘 벌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 그런 관점이면 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도 한국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한 달에 1,000불도 받지 못하면서 지냈던 저는 완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 실패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완전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성패는 일시적인 과정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닌 인생이고 성공처럼 보이지만 성공이 아닌 성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태도와 자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 말을 생각해보면 남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한결같이 그 상황을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아닙니까? 또한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성공 여부를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적용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그 관점을 적용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에 대한 감사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특별활동으로 발명반에 있었습니다. 제가 발명 아이디를 낸 것 중에서 대부분을 누군가가 지금 현재 만들어냈습니다. 이미 어두울 때도 쓸 수 있는 전구 달린 펜 제가 제일 먼저 발명했거든요. 세상에서 이미 누가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도 작업할 수 있게 저희 아버지가 어두운 데서 작업을 하는데 드라이버 이게 불이 없으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이렇게 돌리면 불이 들어오는 거 제가 제일 먼저 발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드릴로 이렇게 웅 하면 불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 특허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발명하면 에디슨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에디슨은 어릴 적 전응아로 취급받고 학교를 퇴학당하고 어머니한테 알파벳을 겨우겨우 배워서 책을 읽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를 실패한 인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말이죠. 1300가지가 넘는 발명을 한 위대한 발명가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일시적인 실패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을 볼 때도 그렇고 나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실패를 했는지 성공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 가운데로 주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과 체험들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모습과 더 큰 축복을 향해 나가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흔히 하는 말 중에 실패는 누구의 어머니라고 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번도 어떤 것에 도전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 얘기 다 알잖아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자녀들이 뭐 이거 할 때마다 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해봐야 돼 그러면서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대입하지 않는 것일까요? 또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는, 정말 큰 본성 중에 하나는 성공을 쫓는 것, 어떤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인데, 또 하나의 인간의 본성 중 큰 축 하나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이 실패 없이 성공만 계속해서 인생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만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이 순진무구한 요셉이라고 할지라도 성공만 계속해서 있었다면 어쩌면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체험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실패한 것 같은 상황과 그런 환경 가운데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실패가 아닙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단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자녀들이 시험 한번 잘 보고 안 보고가 인생의 큰일인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좋은 대학에 지금 당장 합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마치 인생의 큰 실패자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나무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라타 비전교회에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정말 눈물로써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선물로 주신 자녀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함에서 나오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입으로는 학습된 아멘을 하시는데 머릿속으로는 이런 생각하시죠. 으이그 지도에 나봐라. 저런 소리 하나. 그렇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라 여기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한 설교는 사실 세상적인 성공을 기반해서 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공,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나옵니다. 38장은 잠시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가 39장에 다시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37장과 39장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어디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39장으로 들어오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9장의 핵심은 형통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형통입니다. 요셉의 성공과 형통의 열쇠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미국으로 팔려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 목장의 목원들에게까지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지나서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면 그것이 형통한 것이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성공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되어진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성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탈세하면서도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도 번창할 수 있고 공부 잘할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교회조차도 하나님 없이도 번창할 수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하나님 없이도 몸집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진정한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이 되어진 일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성공 같지만 실패이고 진짜가 아니라 가짜 성공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루고자 누려야 하는 그런 성공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지 성공 같지 않아 보이는 성공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다른 사람의 세상적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는 연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한 대 샀어요. 중고로 한 대 샀습니다. 그 차명은 산타페입니다. 아시죠? 제가 그 차를 듣고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방송이 한국에 나가면 안 될 텐데 이 음성이. 네, 비싼 차 샀다고 욕먹었습니다. 산타페 샀다고. 전도사가 좋은 차 탄다고. 그래서 제가 갸우뚱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무슨 차를 타는지, 다른 사람이 몇 평짜리 집에 사는지, 다른 집 아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지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세상적인 부를 누리는 것이 부당한 방법이면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겠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 물질의 복이 빠져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 아브라함이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맞으러 갔을 때 한 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 뿐만이 아니라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엄청난 부를 주셨습니다. 요셉은 한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고난 이후에 욥은 두 배나 갑절이나 되는 재산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이지 다른 사람이 무슨 차를 타는가 볼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올 때 람보르기니를 타고 온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서 교회 오는 길에 속도 리밋이 35마일인 길이 있습니다. 제 람보르기니 타고 온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빨리 달릴 수 없고요. 그리고 차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똑같이 기름 넣고 굴러가는 쇳덩어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김구원 목사님께서 좋은 차를 타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맥락에서 하셨는지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은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의도가 우리의 주된 관점과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헬기를 타고 출근하든 비행기를 타고 교회 오든 이제는 세상적인 소유물에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고 고민해야 하는 성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재산이 있고 건강하며 삶의 형편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축복이고 성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인생을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마나토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천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가 출발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셋업이 돼서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찾고 싶고 느끼고 싶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연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주님을 찾고 싶고, 왠지 모르게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오고 싶고, 왠지 모르게 주님과 이제 가까워지고 싶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고, 그리고 그동안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왠지 주님 오늘 밤만은, 오늘 이 금요일 밤만은 주님만을 붙들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스스로는 주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미 내 마음에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주님께로 스스로 나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내 삶에서 예전부터 내 삶에 와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걸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고, 그리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그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을 단지 그냥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 데서 은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만하고 내 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아직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리더를 하고 있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사역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 은혜를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배반해도 이미 배반했을 것이고 가룟 유다보다도 더 빨리 배반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상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찬양 중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찬양 잠깐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가주 예수 믿게 주 해주실 것을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이 나를 내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안다는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다른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요셉을 보고 39장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장 23절인데요.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주님과 함께함이 형통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역대상 22장 11절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길 원하노라.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이것입니다.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게 되어진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다니엘 3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세 명이 분명히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 거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가만히 보니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상이 누구의 모습과 같다고 합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도 태초부터 예수께서는 늘 주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려 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앞뒤가 안 맞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참 아이러니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감옥과 형통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사람을 보고 형통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사랑은 공존할 수 없는 단어인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십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인과응보로 똑같이 때려줘야 하는데 왼뺨을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죽음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는 단어인데 누군가 죽어야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끔찍한 형벌의 상징이었는데 그 십자가를 보며 우리는 영광이라 말합니다. 세상은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라 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중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삶의 문제들 실패한 것 같은 때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게.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